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례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것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나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특별히 오늘 15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밖에 저희들의 사모할 자 누구오며 주님 외에 저희들의 바라볼 자 없는 것을 시편 기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일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눌한 입술과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리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절은 저희들이 다시 읽은 15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로 14절까지 있는 그 본문을 먼저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15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 아마 이 룻기처럼 암울하고 슬프게 시작되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또 욥의 이야기가 매우 극심한 고난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 시작부터 매우 어둡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보기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대, 그 시대에 이 나오미의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힘들고 슬픈 시대일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탄식해야 하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흉년이 드는 시대에 이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흉년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슬프고 어려운 현실인지 잘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흉년은 매우 심각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던데 그러니까 이 룻기는 결국 한 가정의 이야기, 가정사인데 그 가정의 호주는 엘리멜렉이고 그리고 그 가정의 주부는 나오미요. 또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는 이제 두 아들이 있어서 하나는 이름이 기련이 하나는 이름이 말론이.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이들이 흉년을 만나서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대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모압 땅으로 이주해야 하는 참으로 슬픈 가운데 이 책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이제 사랑하는 친척들, 사랑하는 친구들, 고향 땅을 떠나서 사양살이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암울함으로 이 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슬프게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슬픔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낯선 땅으로 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낯선 땅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믿었던 남편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가서 얼마 살지 않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그렇죠? 남편이 죽었다고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 바라보고 삽니다. 그들이 거한 지 10년 즈음에 이제 남편을 잃고 열심히 살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한 10년쯤 살았는데 그래서 그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살만 했는데 5절 보니까 말론과 기르온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 3명만 남았습니다. 남자 3명은 등장하자마자 바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여인들 뿐인데 낯선 땅에서 이 여인 세 사람 그것도 이방 여인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 유대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형편을 만난 것입니다. 남자에게 이런 일이 닥쳐도 참 어려울 텐데 한 여인에게 낯선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막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책이 참으로 얼마나 어둡고 슬프게 시작되고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은 계속됩니다. 나오미가 듣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유다 땅에 권고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생각합니다. 아 이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남편도 내 곁을 떠났고 믿었던 아들들도 나를 떠났으니 이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 같다. 내가 죽더라도 고향 땅에 가서 죽어야 돼. 내가 비록 내 한몸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까지 나와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희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뭔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가 보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두 자부를 데리고 길을 갑니다. 두 자부 이 모압 여인 둘을 데리고 가다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두 여인을 정말 이 젊은 여인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인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빈손인데 이 여인들은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봐야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서럽게 살면서 나에게 뭐 아들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여인들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어서 너희 인생의 슬픔을 더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너희도 살아라.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너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다시 살아라. 이제 너희들 이제까지 고생한 것도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들 사이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지만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를 제가 떠나겠습니까? 제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참 저희들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나오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에게는 아들도 없고 이제 남편도 없어서 혹시 내가 지금 남편을 얻어서 자녀를 생산한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때까지 너희를 기다리게 할 수가 없다. 너와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꾸 이러지 마라. 자꾸 이러면 내 마음이 더 괴로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또 너희까지 보면, 너희 이 슬픔 당하는 것까지 보면 내 마음이 더 괴로워.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자부 오르반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1절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룻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오미에게 집착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집착했다는 말입니다. 집착했다. 매달렸다. 끝까지 악착같이 죽어도 내가 놓지 않겠다. 마치 야곱이 천사와 함께 씨름하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내가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룻에게 집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여인입니다. 나오미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룻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룻이 16절로 17절에 말하기를,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내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서 거기에 장사될 것이니,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 은혜 의지해서 이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룻은 이 말을 함으로써, 이 나오미에게 집착함으로써 자신이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녀는 적어도 네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째,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녀는 자기의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가족, 모압의 땅에 남아있는 자기 친구들, 자기 친척들, 사랑하는 정든 고향 땅, 이것을 다 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국을 떠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서, 정든 식구들을 떠나서, 모든 친구들을 떠나서 낯선 땅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 잘 압니다. 저도 저희 한국에 제 아내와 한 살짜리 아이를 놓고 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전화가 있으니까 뭐 매일 전화를 합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가 살던 이때, 그것도 낯선 땅에 이방인을 멸시하는 유대인 사회의 모압 여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겠다라고 함으로써 자기의 정든 고향, 친척, 가족과 친구들을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녀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유대 땅입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적대시하고 이방인들을 전혀 환영하지 않는, 지금 말로 하면 인종차별이 제일로 극심한 땅으로 자원해서 들어가겠다는 사실. 거기에서 받게 될 모든 눈총, 거기에서 받게 될 모든 멸시, 모든 차별, 모든 괴로움들, 그리움, 이런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도 기꺼이 감수하고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룻은 자신이 앞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도 다 내려놓습니다.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유다 땅에 가면, 베들레헴 땅에 가면 멋있는 남자들 많이 있겠죠? 가면 좀 꼭 소개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정을 잘 꾸려서 그때 어머니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아스 미리 만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가면 보아스라는 부자 유대인이 있죠. 아마 가까운 친척이죠. 그럼 아마 되게 저하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 가서 제가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본 뒤에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룻기 그러한 오해를 저희들로 하여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룻기 2장 3절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우연히 성경에서 좀처럼 쓰지 않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연히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었는가? 룻이 그것을 바라보고 유다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녀는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함께 가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을 때까지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어머니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해줄 남자를 만나서 단란한 가정을 꾸미는 그 모든 행복 다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더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 나오미를 따라감으로써 극심한 가난도 감수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빈손입니다. 빈털터리. 나오미는 지금 빈털터리로 고향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먹을 끼니를 찾지 못해서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들판으로 나가야 하는 참으로 경제적으로 절박한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그 살림하고 있던 룻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인 모든 가난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징계하고 있는 그 여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내가 그 여호와께서 징계하고 있는 나오미를 우리 시어머니 따라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징계를 하셨을 것 같으면 그에게서 멀리 떠나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저희들의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룻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뭐 시어머니와 정들어서 오르바도 훌륭한 자부였습니다.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만 봐도 훌륭한 자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효도에 관한 단순한 어머니와의 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런 무정한 결정, 자기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야 하는 이런 무정한 결정을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결정, 왜 이렇게 위험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무모한 선택을 합니까? 왜 바보같이 자기 행복할 권리를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룻이 결사적으로 나오미를 따라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원 하나였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만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차라리 이삭을 주우며 끼니를 이으며 살지언정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 어머니를 떠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은혜의 기관입니다. 은총의 기관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오미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 여인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어머니를 떠나고 자기 가족들이 있는 모압 땅에 남아서 모압 남자와 결혼해서 살게 된다면 분명히 그 모압 땅에 있는 신, 그 우상을 자기 남편이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가야 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온갖 행복을 누리며 산다고 해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실패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불행이다. 차라리 어머니와 함께 굶어 죽더라도 여호와의 은혜가 있는 그 땅에 내가 거하며 그 땅에 거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하는 내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서 내가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뒤에 있는 학생들이 모압 여인이 어디에서 모압 족속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압 여인은 모압 족속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롯에게서 나왔습니다. 롯 발음이 비슷합니다. 롯과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요만큼 차이 나지만 또 히브리 말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비슷합니다. 여하튼 롯이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시조인데 이 족속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 길을 가다가 그만 롯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롯은 자기의 소유를 더욱 늘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만 자기에게 있어서 은혜의 기관이었던 은총의 기관이었던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알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그곳에 자기의 장막을 정하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만한 희생은 각오해야 된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죄악이 반영해서 그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가 천사들의 경고를 받고 자기 두 딸과 자기 아내와 또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았던 롯의 아내는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가정, 은혜의 기간을 떠났던 이 가정에 더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두 딸이 그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범하여서 첫째 딸에게서 나온 것이 모압이고 둘째 딸에게서 나온 것이 암몬입니다. 비극적인 민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을 쉽게 떠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물질에 유익을 조치며 나아갔다가 실패하여서 대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 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민족을 낳게 한 장본인이 바로 롯입니다. 그리고 이 룻은 바로 롯의 후예 중에 한 여인입니다. 아마 롯이 그 이야기를 자기 어머니에게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듣고 너의 민족의 시작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보아라. 그리고 아마 룻은 다시는 우리 민족의 이러한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위 자기 민족의 근본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자기 민족의 그 수치스러운 그 뿌리를 배우고 난 뒤에, 롯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갔지만, 롯이 잘못 범한 모든 잘못들을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기관이었던 어머니 나오미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신앙생활 잘하면 밥 먹여주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이루었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고, 이것을 이루지 못했으면 우리는 어떤 행복한, 어떤 풍요로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루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이 목표 하나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룻이 그랬던 것처럼, 롯이 아니라 룻, 여인 룻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에게 영광과 즐거움을 돌리는데 유익한 일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만족되었으면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 불행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삭을 주우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73편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28절에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 없습니다. 주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는 나의 기업이라는 말은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가난해지고 초라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서 가난해지고 초라해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초라하고 가난한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상상하지 못했던 부요함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상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내 것을 손해보지 않고 하나도 내 것을 상처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합니다. 내 물질에, 내 시간에, 내 자존심에, 내 어떤 계획에, 어떤 내 영역에, 어떤 면에서든지 요만큼도 손에 안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는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광신자, 저 사람 참 이상해. 저 사람 하나님을 믿어도 이상하게 믿어. 저 사람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교회에 나가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물질도 뭐 바보같이 많이 드리고 아,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광신자다. 참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참 어리석다. 나같이 똑똑하게 신앙생활하지. 나는 하나도 손에 안 보면서 예수님 잘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나 존경하고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얼마든지 내 것 손에 안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모르는구나. 참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정말 누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누가 정상입니까? 저희는 정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룻기가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모든 것이 풍요한 가운데 고상하고 낭만적이고 여유 있는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으면 구기지 않아도 되는 내 자존심 다 구겨주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으면 손에 안 봐도 되는 물질 손해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으면 가난해지지 않아도 되고 참 수치스럽게 되지 않아도 되고 이삭을 죽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뭔가 잘못되었어 이제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가 아니라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님 제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이삭 주어서 먹는 것도 은혜로 알고 살았습니다. 룻은 그랬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가정사입니다. 한 비참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잃을 대로 다 잃은 한 가정의 역사가 소망 없는 개인의 역사가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룻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다윗의 왕조의 시조가 되는 오벳과 이새의 어미가 되는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기다리고 있겠지.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겠지. 상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집착한 것 외에는 룻이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때 저희들 잘 압니다. 슬픔으로 시작했던 이 룻기가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 속에서 끝맺고 있는지.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한 비참한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얻고자 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과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내 것은 절대 내가 손해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또 내일 우리의 삶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잃고 타협하고 우리 신앙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삭을 죽는 고난도 감수하겠다,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에게 집착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인생 한 인생은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초라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라한 삶, 우리의 보잘것없는 가정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가정,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조치라고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셨던 것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또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이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이 초라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